제4장 하나님이 사람 되심 하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 이제 우리가 볼 것은 그분이 만일 하나님이 사람 된 자라면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서 어머니의 태안에서 생깁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는 보통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된 자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방법이 어떠했는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태어난 방법이 우리와 같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요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그의 첫째 조건을 심사할 뿐 아니라 둘째 조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첫째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를 그렇게 빨리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가 둘째 조건도 갖추었는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가 하나님이라면 그가 세상에 태어난 방법이 우리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태어난 방법은 우리와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당신도 알겠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신 방법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동정녀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신약성경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인간적으로 아는 것과 계시로 아는 것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상상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계시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 곧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영국에서 한 심포지움이 열렸었는데 그것은 생물학자와 그리스도인의 토론이었습니다. 그들은 네 가지의 제목을 놓고 한 사람이 나흘 동안 매일 두 번씩 전부 여덟 번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제목이 바로 내가 내놓은 제목인 예수가 과연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생물학자는 나는 다만 한 가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그의 상대인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반론을 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의 말을 몇 가지 간추려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방금 말하셨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였고 우리에게 생물학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역사를 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후 그는 그의 주머니에서 신문을 한 장 내놓고 2-3일 전에 발생한 사건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산을 넘어가던 차가 운전사의 운전부주의로 전복되어 계곡에 추락했습니다. 차는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계곡에 떨어진 그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은 채 일어나 돌아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청중에게 차는 1000m나 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지금 생물학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서 그가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묻는 것은 그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하는 것으로서 그가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능, 불가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묻는다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찰한 후에 쓴 것임. 친구 여러분, 나는 마태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마태복음을 썼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가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누가복음을 썼다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을 하나님의 계시로 썼느냐, 사람의 생각으로 썼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를 따르던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전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요, 예수를 3년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누가 역시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서 마태처럼 예수를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으나 예수의 일에 대해 처음부터 상세히 고찰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 책을 쓴 때에는 마리아가 살아 있었는데 그들은 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나심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2000년 후인 오늘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마리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없고 요셉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만 방 안에서 생각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생리학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마리아에게서 났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제1대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전부 42대를 기록했습니다. 제1대인 아브라함부터 기록할 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여 계속 낳아 내려갔습니다. 1장 15절에서는 엘리옷은 엘리아살을 낳고 엘리아살은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라고 했고 16절에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기이하게도 여기에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에서는 요셉을 제쳐놓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미리 암. 그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그분이 세상을 떠난 것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언제 죽으리라는 것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죽을 곳, 죽을 때, 죽을 형태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난 1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이 어떤 때,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을 미리 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는 그분이 죽는 시간, 죽는 장소, 죽는 방법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어느 날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전했을 때 예수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분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그분은 제자들에게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또 그분이 어떻게 죽으리라는 것,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는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마태복음에서만 세 차례나 나옵니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난 방법이 우리와 다를 뿐 아니라 세상을 떠난 방법도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분의 태어남과 죽음이 다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셋째 조건을 봅시다. 나사렛 예수의 도덕적인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에게는 죄가 있었습니까? 나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한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분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에워싸고 계속 질문을 할 때 그분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감히 군중 앞에 서서 누가 내 죄를 들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분도 채 못 되어 이런 말을 한 자의 죄가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5분도 못 되어 여러 사람이 일어나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지적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말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그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성인과 현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자기에게 과실이 없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 우리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만한 사람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여기에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참으로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공자와도 다릅니다. 공자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야 혹 큰 과실을 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 말을 그분의 대적들 앞에서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벌써 그분을 잡아갔을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책 쓰기를 싫어했고 구약 성경 외에 어떤 책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후에 유대인들은 많은 책을 써서 그분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를 반대하는 책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그것은 다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비난한 것일 뿐 나사렛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를 반대한 그 많은 책 중에서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한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참회한 일이 없었기에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 세상의 철학자나 교주를 볼 때 그들은 다 나는 어떠어떠한 일을 참회한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한 번도 참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만일 죄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에게 참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는 또 어떤 사람에게도 사과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국에 있었을 때 어떤 영국 사람이 나에게 영국인에 대해 특별히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들 영국 사람은 어디서든지 신뢰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들 하더군요. 금방 신뢰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고 또 금방 신뢰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합니다. 항상 신뢰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두 마디를 항상 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뢰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은 나사렛 예수는 한 번도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가장 나쁜 사람입니까? 그분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까? 그분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비천해질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도무지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워싸는 것이 아닌 만진 것임. 나는 예수가 길을 가던 때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지 보려고 그분을 애워싸며 동행했습니다. 예수를 애워싼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혈류병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지 하고 예수께 직접 구하지도 못하고 다만 뒤로 와서 예수의 거둣가를 만졌습니다. 그녀의 혈류병은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는 이것을 곧 느끼고 돌이켜 말하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손을 댄 것이 아니라 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예수였다면 나는 그때 신사처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가 밀었다고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무리가 그분을 미는 것만을 보았지만 그분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손을 댄 것을 안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행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미안하다고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를 모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지나서 갔다. 나는 예수의 일을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가 그분의 고향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그분에게 성경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분이 책을 펴서 한 곳을 읽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그분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가 한 행동을 나는 참 좋아합니다. 그때 그분은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신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그들 가운데를 그대로 지나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 대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만 그들을 지나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관원과는 밤중에 방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여인과는 정오의 우물가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다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잘못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어느 날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분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냐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는 이미 망하여 로마의 가이사가 그들의 황제였던 때입니다. 만일 예수가 세를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즉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하여 그분의 반대자들이 그분을 잡아갈 근거를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세를 바쳐야 한다고 말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는 로마 편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분을 반대할 테니 이건 역시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유리한 답변이 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세를 바쳐야 한다고도 할 수 없고 바치지 말아야 한다고도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는 세를 내는 그 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지혜 있는 분이십니다. 보여준 그 돈도 반대하는 자들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물었습니다. 네 화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그들은 별 수 없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의 말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일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침착하고도 위험이 있다. 그분의 일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행동은 모두 높은 도덕을 지닌 것이었고 하등의 잘못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잡혀가던 일을 보기로 합시다. 깊은 밤에 많은 사람들이 등과 창과 칼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 예수는 네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 신기하게도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흉악하고도 강포한 사람들이 저절로 물러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예수가 자원하여 잡혀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를 잡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침착성과 위험은 오직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팔려고 하던 제자에 대해서도 예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을 따르는 그 제자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그 제자가 항상 돈을 훔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에게 돈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러한 너그럽고 바른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범사에 나타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제 우리는 넷째 조건을 말하기로 합시다. 그분이 만일 하나님이 사람 된 분이라면 반드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 당시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와 지금과는 약 2000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 간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즉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일을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한 것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 이후 60년 내에 쓴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를 본 유대인들이 대부분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만일 그들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벌써 뒤집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변론했지만 그분이 한 일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한 일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때에는 예수를 직접 보고 들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조작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을 부인하지 못했고 오늘 이 책을 부인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분이 누구인가를 기적이 증명한다.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가 한 일을 한 가지 보기로 합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맹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대답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이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어 요한 스스로 그분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에서 그분이 행한 기적으로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1절에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 보통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그분이 많이 행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끝내 자신이 하나님임을 표명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면으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한면으로는 그분이 행한 기적을 보고 보통 사람이 행한 것과 달라 의문이 생겼으므로 그분을 에워싸고 예수 자신이 자기를 표명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는 끝내 자신이 하나님임을 표명했습니다. 그분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이러한 일들이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면으로는 말씀으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했고 또 한면으로는 기적을 행하여 그분이 누구인가를 증명했습니다. 행한 일을 인하여 그분을 믿는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분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분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곧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그분은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분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말은 전혀 가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분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제 나사렛 예수를 다섯째 조건에 비추어 봅시다. 다섯째 조건은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까? 아니면 악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 영원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추측하고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나타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여 접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는 너무도 얕고 우리의 손은 너무도 짧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도 좁아서 다만 그분을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며 이미 자기를 계시하여 나타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말씀하심. 우리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문자와 언어를 통해 우리와 교통하는 데 있어서 성경과 나사렛 예수는 영원히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즉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여기에서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또 2절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했으니 여기에서 지적한 아들이 곧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 친애하는 독자들이여,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도마와 같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베드로와 같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기를, 혹은 마르다와 같이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하기를, 혹은 로마의 한 백부장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을 본 후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라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